욥기 18장, 17장과 18장 이렇게 이어진데, 이제 18장 그리고 19장 두 번째 변론 가운데 두 번째 사람 빌닷의 공격적인 발언, 이건 18장이고 19장은 이제 욥의 답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변론의 두 번째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친구들의 그 말에 대해서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자기는 그렇게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할 만한 그런 벌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욥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의 그 친구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까지 그 친구들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사람 빌닷이 이런 태도를 참지 못하고 욥의 이런 태도를 참지 못하고 네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친구들과 욥의 이 변론은 그냥 단순한 이게 주고받는 대화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적대관계, 그냥 원수관계로까지 이렇게 변질되는,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부드러운 대화로 시작하고 조용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핏대를 뭐 세우면서 싸움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은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그냥 열이 받아서 막 욥에게 뭘 말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뒤에 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저주에 가까운, 아주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붓고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빌닷이 이 1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두 번째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지금 이제 욥이 자꾸 변명하듯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짐승으로 왜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느냐라고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앞에 12장 7절에서 욥이 한 말 때문에 그렇죠. 자, 12장 7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모든 짐승에게 한번 물어봐라 라고 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짐승으로 뭐 친구들을 그렇게 취급한 게 아니고, 짐승도 알고 있을 만한 상식을 너희들만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이 빌닷이라는 친구는 짐승이라는 이 단어를 듣고 그 단어를 잡고 꼬투리 잡고 있는 거죠. 욥이 한 말에 어떤 의미와는 상관없이 애곡에 하여서 욥이 무리한 사람이다, 이 우리를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다라고 말에 꼬투리를 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논쟁하다 보면 그냥 어떤 논리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 나온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의미와 다르게 그냥 자기에게 꽂힌 그 말 한마디, 짐승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당신이 짐승이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짐승도 다 알고 있는 것을 어찌하여 너만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짐승이라는 말에 꽂혀서 이 빌닷은 막 열이 받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네가 감히 우리를 짐승처럼 짐승 취급해. 이 말의 꼬투리를 잡고 지금 논쟁이 엉뚱한 대로 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빌닷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본의를 애곡하고 그 말 단어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막 이것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짐승 취급할 수가 있어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통하여서 주님은 내 안에 엘리바스, 내 안에 빌닷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라고 보니까 이 꼬투리, 말꼬투리를 붙잡고 상대를 공격하는 이런 대화는 논점만 흐릴 뿐이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 4절에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라고 그러세요. 이 말씀도 16장 9절 욥의 답변을 듣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한번 16장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찢으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그 말에 그 말 끝에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런 표현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하나님이 자신을 찢었다라는 이 욥의 말에 대한 똑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 말은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줄 아느냐 이런 말이죠. 네가 그렇게 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인의 빛은 하고 이제 5절부터 악인을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욥이 악인이라고 여기고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가 쭉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지은 인생이 받을 그런 형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그 친구 욥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 욥을 아예 악인으로 딱 낙인 찍어놓고 지금 빌드하시는 친구가 굉장히 저주에 가까운 저주스러운 말을 막 쏟아붓고 있는 게 이제 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실 욥이 악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율의 법칙을 따라서 지금 딱 그렇게 그 공식에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맨 마지막 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불의하다, 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는 악인이다라고 단정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앞에 있는 욥은 악한 자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고 불의한 자고 이렇게 딱 자기 속에서 정죄, 단정해놓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바뀌어질 리가 없죠. 또 말투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안에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이야 라고 딱 정죄, 낙인을 찍어놓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악한 말로 욥의 또 다른 육신적으로도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친구들의 말 때문에 욥이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빌다시라는 사람은 욥에게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저주를 퍼붓는가 한번 봐볼까요? 5절에 보니까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고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깨에 스스로 빠질 것이고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 발 뒤꿈치는 덫에 차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거칠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막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너는 올무에 걸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너 말 때문에, 네 행동 때문에, 네 삶 때문에 너는 스스로 올무에 걸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딱 그 정죄에 판단하고 말을 하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올무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는 것처럼 너는 너 스스로 덫을 파놓고 너가 걸리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여기 사망의 장자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을 의미합니다. 즉 곧 질병,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가고, 공포의 왕도 사망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게 사로잡혀가고 그가 의지했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곧 너는 너 죄로 말미암아 이런 죽음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또 15절 16절에서는 아예 저주를 하는데 15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밑으로 뿌리가 마르고 위로 가지가 시들 것이다. 아니 요한복음 15장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아예 뿌리가 마를 것이며 가지가 시들 것이다. 열매 그냥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넌 저주스러운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자 17절에서 20절까지는 아예 멸망 수준에 이르는 그런 저주. 자, 17절 보니까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네 이름이 남지 않을 거야.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네 후손도 없어질 거야. 이런 표현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고대 당시에 후손이 없다는 것은 예,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겨지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나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삶이 그렇게 완전히 끝장날 거야.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자녀들의 비참한 죽음 또 재물의 허망한 상실 몸의 극심한 어떤 질병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욥을 악인으로 취급해서 악인이 받을 형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욥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심판이고 저주죠. 그런데 지금 욥에게 할 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 친구에게 일어나 회복의 말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열이 받아서 막 저주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이 친구를 돕는다는 명목 아래 와가지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 빌닷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빌닷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이 사람은 그 사람이야 라고 고정관념 딱 틀을 가지고 접근하면 전혀 다른 내가 정말 위로하고 싶은 말이 마음이 있어도 말이 전혀 다르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딱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도 주님의 생명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죄하는 순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그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 라고는 그 말씀 앞에 어떤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빌닷은 사실 자기 어떤 죄가 없어도 하나님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욥의 말을 궤변을 여기고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말할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빌닷이 모든 생각과 말의 기준은 그냥 보응의 원리.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너는 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이런 엄청난 징계를 하시는 거야 라고 이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결코 틀리다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번 봤습니다만은 욥기 42편 7절에서 오늘은 9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테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 앞에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도다. 그러니 이제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욥에게 용서를 빌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욥에게 용서를 빌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죠. 그때서 비로소 그들과 욥이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화해죠. 결국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말의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예언하는 능력 또 모든 지식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에 주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면 교훈하고 책망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징계가 아니고 인과응보식의 그런 발언이 아니고 사랑이 들어있으면 그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정말 징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로 교육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자녀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회초리를 들어서 이렇게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이 원리를 잃지 말고 때로는 곤면하고 때로는 위에서 기도할지라도 모든 것은 주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이 빌닷의 모습은 없는지 혹시 내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지는 않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빌닷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여서 내 언어가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족 식구들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로 행복